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외교관을 포함한 두 명의 북한 국적자를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의 추가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칼리드 아부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한 명과 고려항공 직원 한 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며 북한 대사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드 청장이 공개한 새로운 용의자는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인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입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북한 국적 용의자는 이미 체포된 리정철을 포함해 북한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리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리제남,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지우까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북한 당국에 리지현 등 4명의 송환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오늘 추가 성명을 내고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내 인공섬들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격납고로 보이는 20여 개의 구조물 건설을 거의 완료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이에 대응할 것인지 또 대응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이미 군사용 활주로를 건설한 스프레틀리 군돈에 수비와 미스치프, 피어리 크로스 환초에 접이식 지붕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했다며 이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계속해서 남중국해의 비군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의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로는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 기술과 항공 서비스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사이버 안보와 혁신, 과학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주 정부가 반이스라엘적 결의안에 관한 유엔의 위선을 용기 있게 지적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턴불 총리는 최근 호주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호주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당국이 오늘 이스탄불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용의자 35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이스탄불 내 41개 장소에 대해 동시 기습 작전을 전개했으며 ISIL 관련 문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새해 첫날 이스탄불의 한 야간업소에 총기를 난사해 주로 외국인 등 39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ISIL은 당시 공격이 시리아에 대한 터키의 군사적 개입에 따른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부 미주리주의 유대인 공동묘지에서 발생한 묘비 대량 파손 사태와 관련해 미국 내 이슬람 단체가 수리비 지원을 위해 거액을 모금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인근 유니버시티 시티에 위치한 체세드 셀 MS 공동묘지에는 최근 200여 개의 묘비가 한꺼번에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무슬림계 미국인인 린다 사루수르 씨와 타렉 엘 메시디 씨는 어제부터 온라인을 통해 묘비 수리에 필요한 지원비로 2만 달러 모금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금액은 불과 몇 시간 만에 2만 달러를 훌쩍 넘겼고 오늘 새벽 현재 5만 5천 달러 이상이 모아졌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91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영국 임페리얼 대학이 35개 선진국들의 기대 수명을 분석한 결과 한국 여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91세였으며 한국 남성들의 기대 수명도 84세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사관 외교관 등을 용의자로 추가했습니다.
One attached to the North Korean embassy and the other one a staff of
인도네시아에 있는 북한 식당 관계자들이 간첩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회사인 미국 갤럽이 21개 나라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북한이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 내지 4m, 서해에서는 1 내지 3m로 동서해 모두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외교관을 포함한 두 명의 북한 국적자를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의 추가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이 북한 정권의 소행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One attached to the North Korean embassy and the other one a staff of North Korean airline. So we have written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살해 용의자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 한 명과 고려항공 직원 한 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며 북한 대사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드 청장이 공개한 새 용의자는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인 현 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입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9일 사진만 공개됐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북한 국적 용의자는 이미 체포된 리정철을 포함해 북한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리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리제남,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지우까지 모두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북한 당국에 리지현 등 4명의 송환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과 인도네시아 국적자인 시티 아이샤, 아이샤의 남자친구인 말레이시아 국적자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말레이시아 남성은 이날 중 풀려날 것이라고 칼리드 청장은 밝혔습니다. 칼리드 청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가담한 여성 용의자들은 남성 용의자들이 맨손에 발라준 독극물을 김정남 씨 얼굴에 문지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초 범행 방식으로 추정됐던 독침이나 독성 스프레이 분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칼리드 청장은 CCTV를 보면 이들이 두 손을 들고 화장실 쪽으로 간다면서 여성 용의자들이 독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이를 빨리 씻으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난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동참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또 아직까지 김정남 씨의 시신 인도를 요청하거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샘플을 보내온 유족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Those are all rumors. No such thing. Nobody, no family members has come over to identify the deceased.
특히 김정남 씨의 아들 김한솔 씨가 말레이시아에 입국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소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북한 대사관 측에 DNA 샘플을 다시 요청했다면서 신원 확인이 이뤄진 뒤 시신을 인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이날 발표로 이번 사건에 북한 당국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점점 짙어지고 있지만 북한 측은 말레이시아 당국을 거듭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날 성명에서 말레이시아가 한국이나 외신의 근거 없는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수사에 있어 북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레이 당국은 일반에 공개된 CCTV 영상과 여성 용의자들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독을 발랐다는 망상에 근거해 수사해왔다고 주장하고 불합리하게 체포된 리정철과 무고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남 씨의 사인이 자연사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말레이시아 정부와 경찰의 수사 발표를 비난하는 성명을 또다시 발표함에 따라 두 나라의 외교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나짐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주 성명을 냈던 강철 북한 대사의 행동에 대해 외교적으로 무례했다고 지적하면서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강 대사를 초치하는 한편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한 탈북민 단체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를 다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남 암살 사건이 ICC의 관할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제소는 사실상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김정남이 북한 암살 범죄의 상징적인 피해자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를 다시 촉구할 것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강철환 대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테러 문제도 시급하다며 북한 바깥에서 피해를 본 북한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계속 북한의 이런 테러 납치 이런 이제 만행들이 김정남 사건을 계기로 뭐 이한영 사건이나 또 뭐 아웅산 테러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해외 테러가 이제 담겨 있는 범죄 정말 아주 이제 인간의 해서는 안 될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조사를 해서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환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를 방문해 장성택과 연관된 사람들이 집산 학살됐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제소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을 ICC에 제소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김정남 암살이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네 가지 범죄, 즉 대량 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소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변호사도 관할권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ICC 제소 문제는 김정남 암살 사건 발생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특정 인사를 회부하기 위해선 관할권이 있어야 하지만 가해자의 국적인 북한과 사건 발생 장소인 말레이시아 모두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아닙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토대가 되는 로마 협약은 ICC 관할권 요건으로 범죄가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발생할 경우 범죄 혐의자가 당사국 국적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훈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로마 협약의 당사국이었던 또는 ICC 검사가 하든가 유엔 안보리에서 회부를 하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유엔 안보리가 회부를 안 하면은 로마 협약의 당사국이 해야 되는데 범죄 발생지는 이제 말레이시아인데.
다만 시야를 김정남 암살 사건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의 자국민 대상 각종 인권 침해 행위와 범죄로 넓힌다면 제소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범죄 혐의자 국적 등이 ICC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유엔 안보리가 해당 사건을 ICC에 회부하도록 결정하면 ICC가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남 암살 사건을 ICC에 회부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작다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미 유엔이 총회 결의를 통해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중국 등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낸 만큼 북한 인권 결의에 반영된 국제 여론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에도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북한 식당 관계자들이 간첩 혐의로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립경찰은 지난 19일 자국 외교부와 함께 수도 자카르타의 북한 식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싱가포르의 한 언론은 지난 16일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들이 자카르타 소재 북한 식당을 활동 근거지로 활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내 섬유와 건설 사업을 운영했으며 마약 밀매까지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르노 유원호 인도네시아 국립경찰 대변인은 먼저 그들의 사업체와 소유주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며 외국인 소유의 사업체는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살해 사건에는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용의자로 체포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미국인들에게 호감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미국 갤럽의 조사 결과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나라는 캐나다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갤럽이 21개 나라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북한이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달 초 미 전역에서 18세 이상 미국인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갤럽의 조사 결과 북한은 선호도에서 11%에 그친 반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86%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로 선호도 92%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영국이 91%로 2위, 일본이 85%로 3위,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란과 함께 미국인들의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는 국가군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5개 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평균 20%가 안 되고 비호감도는 70%가 넘습니다. 특히 이란은 비호감도에서 86%로 북한과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호도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사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한반도 상황이 악화한 것을 반영한 듯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관계가 나빠진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함께 선호도가 떨어지는 나라에 속했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쿠바, 이집트와 함께 선호도는 50% 수준, 그리고 비선호도는 40%대인 국가군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와 타이완, 이스라엘 등은 미국인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부류에 포함됐습니다. 갤럽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 대상국과 미국 사이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계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인터넷 청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인 웨더피플에서 20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한 이 청원 운동은 최근 북한 지도자 이복형 암살 사건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할 분명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이고 북한의 도발은 국제법과 국제안보의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테러 행동을 저지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하원의원들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원운동은 3월 22일까지 계속되고 서명자가 10만 명이 넘으면 백악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8년 1월 처음으로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다가 지난 2008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관료들이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완성도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전 미 국방부 차관은 1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 선제 타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 theory, we could adopt a posture of preventative, you know, strike where we basically
워머스 전 차관은 이론적으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대에 세울 경우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미사일을 타격하거나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론적으로는 그 밖에 다른 군사적 선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은 잠재적인 높은 위험성에 노출되는 중대한 단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워머스 전 차관은 그 예로 ICBM을 예방적 선제 조치로 파괴할 수는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또 다른 ICBM을 보유했을 경우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수천 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서울에 쏟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펠론 전 미 태평양 사령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No idea. I wouldn't go down that road. What I see is there a sense that they...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조치를 고려할지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자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펠론 전 사령관은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염두에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군사적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펠론 전 사령관은 북한이 중단거리는 물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지역은 물론 미국에도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공언한 것과 달리 실제로 무기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실제로 핵과 ICBM 기술 역량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워머스 전 차관도 북한이 ICBM이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Whether they actually have the capability now, we have to plan and develop our military plans as if that.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군사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워머스 전 차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 미국의 핵 공격 능력을 갖췄을 때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머스 전 차관은 특히 북한이 아직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련 무기 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배치하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북한 핵 등 양국 간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양제츠 의원은 어제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미중 간 건설적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역내 안정에 미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이 밝혔습니다. 토너 대행은 또 두 사람이 경제와 교역, 테러 문제와 법집행, 국제범죄와 관련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양제츠 국무위원이 전화통화에서 틸러슨 장관과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저지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정경제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북한의 금융 분야에서 일하다 탈출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보험총국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4년 탈출한 탈북자 김광진 씨가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증언에서 북한 김 씨 일가의 통치자금으로 운영되는 공정경제가 북한 경제 중요한 한 축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was solely created to service Kim's interests and obsession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uclear.
북한 경제는 내각이 운영하는 주민 경제와 핵무기 개발 등 김 씨 일가의 관심과 집착을 위해 만들어진 공정 경제로 이원화돼 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날 UNWatch와 미국 뉴욕의 인권재단 등 20여 개 국제인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제9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공정경제가 만들어진 배경과 자금 조달 경로, 운용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운영되는 공정경제 규모가 주민경제에 비해 200배 정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공정경제에 필요한 외화 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위조지폐 제작과 마약 거래, 보험 사기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특히 공정경제를 통해 벌어들인 북한의 외화가 정권의 생존은 물론 핵야욕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danger lies in the transfer of Kim's dollars from the royal court economy into development of North Korea's.
김 씨 일가의 금고로 들어간 달러화가 결국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북한의 임박한 핵 위협을 저지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며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공정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ost effective remaining option for us is to expose boycott and bring down.
현재 남아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북한의 공정경제를 폭로하고 거부하며 붕괴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서 탈북자가 북한 인권 문제를 증언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 지난해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으로 일했던 탈북자 이영국 씨가 북한 인권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 해외노동자 출신의 이밀 씨와 탈북대학생 박연미 씨,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의 안명철 씨, 수용소 출신의 신동혁 씨와 정광일 씨, 강철환 씨, 그리고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주일 씨가 참석해 증언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군에 대한 광범위하고 치밀한 사찰을 단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집된 사찰 자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에 대한 숙청의 근거 자료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 민주화운동단체인 조선개혁개방위원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북한군 내부에서 벌어진 정밀 사찰 자료를 입수해 22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림종환 3군단 사령부 정치위원이 3군단 남포교도사단의 사단장과 사단정치위원, 포병연대 보위부장, 조직부장, 연대참모장, 대대정치지도원, 화학중대장, 무선소대장 등 소속 장성과 장교들을 사찰한 기록을 담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은 2012년 2월로 돼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틀 뒤인 2011년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군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표정과 말투까지 집중 감시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군단 정치 지도위원이 사단에까지 파견이 돼서 사단장에서부터 소대장까지 또 사단의 정치 지도위원까지 김정일 사망 이후에 약 일주일 동안 그 반응이죠. 표정, 말투, 그다음에 그때 행적들을 세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자료에 따르면 사단장 강용모는 2011년 12월 19일 12시 군부대 군인회관에서 지휘부 군관, 군인, 종업원들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특별 방송을 듣고 사무실에 내려와 눈물을 흘리면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직부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면서 뜻밖의 대국상을 당하고 보니 죄책감이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분뿐인 김정은 동지를 잘 모셔야 한다고도 덧붙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포병연대 보위부장 강명선도 12월 19일 12시 군관, 군인들과 함께 TV로 중대 보도를 시청하고 밖에 나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울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대참모장 강태환은 초상화를 우러러보며 작전 상급 참모가 사무실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또 다른 연대참모장 허동성에 대해선 12월 25일 13시 연대 지휘부 청사로부터 식당으로 가면서 콧노래를 불렀다며 밥 먹는 칸에 있던 연대장과 연대 정치위원을 비롯한 지휘부 군관들이 무엇이 좋아 콧노래를 부르느냐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것 같다고 면박을 당한 사실을 적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 자료가 정규군이 아닌 향토부대 성격의 교도사단을 대상으로 한 사찰 자료라는 점에서 북한이 모든 정규부대에서 같은 사찰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모든 부대의 하급장교부터 고위 장성에 이르기까지 정밀 사찰을 단행한 뒤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권력기반 구축 과정에서 군 인사 숙청 자료로 활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이 보고서가 2012년 2월에 작성이 됐고요. 2012년 7월에 북한군 최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리용호 총참모장 숙청이 됐고 같은 해에 서해 전대장, 전정갑 소장, 그다음에 인민무력국 부부장 김철이 모두 처형이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김정일 사망 직후 나타났던 광범위한 군에 대한 사찰 자료가 김정은의 이후에 야전군의 숙청과 정리 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됐다. 이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선개혁개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에 작성된 정치 일꾼들 속에서 혁명화를 더욱 다그칠 때 대하여라는 제목의 학습 제강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2012년 한 해 동안 리영호와 김철, 전정갑 같은 반당, 반혁명 분자들이 나타났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집권 이후 군 사찰이 얼마나 정밀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이 때문에 북한군이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커도 함부로 반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리 상태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유명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최근 언행으로 볼 때 자기도취와 편집증 등 성격장애 유형들이 더 악화되고 있어 위협적 행동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관리들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과 처형, 빈번해지는 핵미사일 시험과 발사 위협, 최근에 불거진 이복형, 김정남 암살의 북한 배후설까지 집권 6년째에 접어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거친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VOA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상담하거나 진료하지 않아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도 그의 심리 상태가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계 미국인으로 독재심리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의 파타리 모가담 교수는 김 위원장의 자기 도취증과 권모술수에 능한 마키아벨리즘이 극도로도 악화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Well, he has become even more extreme in narcissism.
모든 것을 절대 권력자인 자신에게 집중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주의를 아군 아니면 적이란 흑백 논리로 보는 독재자들의 특성이 김정은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가담 교수는 북한 정권의 김정남 암살 배후설이 결코 놀랍지 않다며 자기 도취와 마키아벨리즘이 합해지면 잠재적인 위협 세력을 더 빠르게 제거하는 게 절대 권력자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과대평가해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He could overestimate his power because of the nuclear weapon.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갖지 못한 핵무기로 절대 권력에 집중하는 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쟁 가능성까지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콜로라도 대학의 행동심리 성격장애 전문가인 프레데릭 콜리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성격장애 여러 심각한 유형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e's being very consistent as a narcissist. Right? He's number one. He's being very consistent as a paranoid. He's hypersensitive to threats and he's getting rid of them.
자기 도취와 반사회성, 가학성이 더해져 아주 심한 편집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작은 위협에도 빠르게 반격하며 냉혹하고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적다고 콜리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10년 전 직접 개발한 성격장애 진단 프로그램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비교했던 콜리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장애 증세가 아버지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His sadism is high and it's probably higher than his father.
고사총으로 간부들을 사살하고 고모부 등 가족들을 죽이며 심지어 이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볼 때 가학적인 성격장애 지수가 아버지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콜리지 교수는 당시 정상인을 40에서 60으로 보는 성격장애 프로그램 지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학성이 81.1점으로 히틀러나 후세인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진단했었습니다. 또 편집증과 자기 도취증 역시 77.8과 76점으로 매우 높게 평가됐습니다. 콜리지 교수는 특히 장성택과 김정남 사망 후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침울한 표정을 지은 건 연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know when the camera was off if he was smiling. And we don't know, you know, sometimes we smile internally.
김 위원장의 성격 장애 유형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우려하지 않으며 어떤 결정이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보여주는 영상으로 그의 심리를 판단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아일랜드의 세계적인 신경학자이자 심리 전문가인 이안 로버트슨 트리니티 대학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를 현실적 편집증으로 분석했습니다.
He's realistically paranoid because I'm sure there must be factions within.
절대 권력과 위협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를 심각한 편집증과 경계선 장애자로 변화시키고 있고 그 결과 성격이 극도로 위험해지고 예측하기 힘든 행동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슨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면 극단의 자기도취에 빠져 주위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며 이 때문에 핵미사일로 외부 세계를 위협하며 관심과 존중을 동시에 받으려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Extreme power creates extreme narcissism and narcissism.
로버트슨 교수는 그러나 김 위원장이 위협을 계속 높이면서도 실제로는 정권 붕괴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공격이나 전쟁은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재자와 연쇄살인범들의 뇌구조와 행동 유형에 대한 연구로 주목을 받았던 짐 폴른 미 캘리포니아 주립 얼바인 대학 의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을 끊임없는 권력의 도파민에 중독된 독재자에 비유했습니다.
He keeps releasing dopamine and, you know, and endorphins, and they keep reinforcing a power, and it's like an addiction.
김 위원장에게서 타인의 감정에 관심이 적고 죄책감이 거의 없으며 현실에 늘 만족하지 않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 소시오패스 증세가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소시오패스 성향과 절대 권력의 도파민이 끝없이 권력을 추구하게 만들어 주위나 외부에서 김 위원장을 멈추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폴른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하지만 김 위원장이 정신병자는 아니며 매우 이성적이고 조직적으로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대응하는 해법에 대해서도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모가담 교수는 김 위원장에게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쿨리지 교수와 아일랜드의 로버트슨 교수는 당근과 채찍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기보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만큼 대화와 접촉을 하는 한편 나쁜 행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신경심리 전문가인 폴른 교수는 일반 지도자라면 협상과 압박이 통하겠지만 소시오패스 독재자에겐 이런 노력이 무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정해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소시오패스의 전형이어서 어떤 협상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폴른 교수는 이론적으로 이런 사람은 퇴출시키는 게 사회에 이롭다면서 현실적 대안은 결국 외부의 진실된 소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깨워 그들 스스로 지도자의 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건 유엔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에 근접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뤄왔던 월별 북한 석탄 수입량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배경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5가 정한 2017년 상한 기준에 근접해 수입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2325 결의 집행과 국제 의무 이행,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해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런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결정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피살 사건과 관련됐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한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5는 북한이 지난해까지는 금액으로 약 5,340만 달러 혹은 100만 톤, 2017년 한 해 동안은 4억 90만 달러 혹은 750만 톤의 석탄만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오청 상무부장의 이날 발표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액이 2월 들어 2017년에 상한선에 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안보리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북한산 석탄 유입량을 보고했습니다. 1718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표부는 2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 17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수입한 석탄의 양은 200만 1,634톤, 액수로는 1억 8,389만 154달러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1718 위원회는 톤당 금액을 91달러 87센트로 환산해 표기했습니다. 중국의 12월 석탄 수입량은 지난달 중국 해관 총서가 밝힌 액수와 동일하며 안보리결의 2325가 정한 상한 금액과 양을 모두 두 배 초과했습니다. 1월의 경우 중국은 액수는 보고하지 않은 채 총 144만 1985톤의 석탄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톤당 액수로 환산하면 1월분 액수는 약 1억 3,247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17년 허용된 총 액수의 약 33%에 해당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연구하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국대학교 법학관에서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석학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통일인문학 제23회 석학초청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한상 총리님을 모시고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강의를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는 그동안 여러 석학들을 초청해 이 강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완상 전 부총리가 간단에 섰습니다.
우리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귀한 강연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저희 연구단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는 통일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통일인문학연구단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한반도 분단, 통일, 평화 문제를 다룰 때 주로 한국 학계는 사회과학 위주 또 북한학 차원에서 통일이나 이제 평화를 많이 이야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이고 진정한 통일의 목표는 사람의 통일이고 사회문화적 통합이어야 한다라는 데 제가 착상을 했고 그래서 2008년도 인문학을 주로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모여서 한반도 통일 평화를 연구하게 된 연구단이 바로 통일인문학연구단입니다.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실질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통일인문학연구단.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통일과 관련한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회를 진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뭐 석각 강연이라고 하는 게 비단 명망가 선생님들을 모신다기보다도 정말 분야별로 학문적 업적도 탁월하시고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석학들을 모시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전 통일부 장관님들은 다 모셨고 또 인문학 쪽에 석학 대가들 막 다 모셔서 이제 23차 석학 강연이 되겠습니다.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열띤 강연을 진행한 한완상 전 부총리는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완상 전 부총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지켜가야 돼요. 우리도 국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로 일어서서 평화를 우리의 자주적인 외교랑 역량으로 이제 해야 된다 이거죠.
강연을 듣기 위해서 모인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전공과 상관없이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통일된 한반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저희가
학적인 분야에서 연구하는 부분과 또 실제 필드라고도 할 수 있죠. 그쪽에서 실제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얘기를 직접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좀 많은 그 시각의 다양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 부총리를 하셨으니까 좀 실무 같은 거라든지 좀 저희는 뭐 이론적으로 만약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이제 실무에 계셨으니까 더 많은 거를 좀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일인문학 연구단에서 석학 초청 강연을 하면 같이 와서 듣고서 통일의 문제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으로 오게 네.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세와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간 강연회였습니다. 강연을 들은 건국대학교 국문학과 석사과정 한상효 씨 그리고 통일인문학대학원 박사과정 박경우 씨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거고 그게 국토나 영토의 통일뿐만 아니라 그 통일이 된 이유가 사실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혼란이나 어떤 갈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 그런 시기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분단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세계 정세의 변화나 양상이랑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대담론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외부적인 흐름을 알아야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또 그 변화의 양상 우리가 제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편 이번 석학 초청 강연회를 마련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는 체제의 통합을 넘어서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학문적인 교류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지금까지의 교류와 그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어나갈 거라고 합니다.
이제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보듯이 진정한 통일은 사람의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문화적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야말로 철학 혹은 문학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적 차원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인문학적 관점, 뭐 인문학이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사람다움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인문학적 차원에서 통일과 평화를 논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많은 대중, 학생, 일반인들에게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승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증인신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마무리하는 네.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내용 좀 네. 들어볼까요?
네, 대통령을 단핵 소추한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시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하고 24일 최종 변론에 앞서서 내일은 양측이 최종 서면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를 주목한 한국 사회 시선은 대통령 대리인단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오간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 경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 측 대리인이 오늘 해당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이렇게 기피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소추 심판 자체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적법성을 심판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쟁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헌재법 특정 조항을 들면서 주심인 강원일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뭐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에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부적합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최종 변론 출석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 오늘 증인신문이 시작된까지 밝히라는 것이 헌재의 요구였는데 오후 늦게까지도 대통령 대리인단의 장시간 변론만 계속됐고요.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6일까지 다시 알려달라는 헌재 요구가 나온 것이 이 시각까지의 속보입니다. 또 24일로 예정됐던 최종 변론일도 미뤄졌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요청했던 다음 달 2, 3일에 여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취재 의견서를 냈는데 이것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고요. 닷새 뒤인 오는 27일에 다시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최종 변론일이 미뤄지면 탄핵 선고일도 미뤄지는 것인가요?
일단 최종 변론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최후 방어선으로 잡고 있던 3월 13일, 그러니까 지금의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까지 최종 심판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선고일은 아직까지는 미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3월 13일이 중요한 이유는 임기를 마친 전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9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축소된 헌법재판소가 7명의 재판관으로 국가의 중재산을 결정한 일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의 활약에 열광하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이 삼관왕에 오른 선수도 있다고요.
네네. 그 삿포로 빙상경기장에서 한국의 태극기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틀 전에 스피드스케이팅 5000m 남자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승훈 선수가 오늘 10,000m에서 또 남자 팀 추월 경기에서 아시아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또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0m에서 김보름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여자 3000m 또 여자 팀 추월 은메달을 더해서 모두 3개의 메달을 거머쥔 주인공이 됐고요. 3관왕에 오른 이승훈 선수 또 내일은 또 주종목인 매스 스타트에 출전하기 때문에 4관왕에 도전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네. 쇼트트랙도 역시 한국 선수단의 금밭이었던 것 같군요.
네. 쇼트트랙 경기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은 가장 많은 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메달 3개를 한국이 가져왔습니다. 남녀 1000m 경기 또 3000m 계주 여자 결선에서 금메달을 가져왔고요. 남녀 1000m에서는 금에 이어서 은메달도 한국에 가져온 겁니다. 또 남자 5000m 계주에서는 중국에 금메달을 내줬지만 은메달은 한국에 거머쥐었습니다.
자, 국가별 순위를 여기서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과 일본이 지금 종합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본이 1위였고요. 오늘은 한국이 다시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한국 대표팀이 거둔 메달의 성과는 금메달 12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7개고요. 일본이 2위, 중국이 3위, 카자흐스탄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진행이 됐군요.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번역 대결이었다면서요.
네. 어느 쪽이 번역을 더 잘하는지 알아본 인간과 인공지능의 번역 정확도 대결이었습니다. 결론은 아직은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네.
이 흥미진진했던 세계 대결은 어제 세종대학교에서 진행이 됐고요. 인간 대표로는 경력 5년 이상의 전문 번역사 4명이 또 인공지능 대표로는 구글과 네이버, 시스트란 번역기가 출전했습니다.
번역이라면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한글에서 영어, 영어에서 한국어 이렇게 번역 두 가지 번역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네.
제시문은 소설과 신문 칼럼 등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된 자료가 제시됐고요. 인공지능은 기존의 그 컴퓨터 속에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 만큼 그것을 활용하고요. 인간 대표들에게는 50분 동안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심사위원은 한국통번역사협회가 번역 국제 기준에 맞는 점수를 매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네. 한 영 번역에서 사람은 30점 만점에 평균 24점을 얻었고요. 인공지능은 9점에서 15점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은 80에서 90% 정도의 문장이 어법을 맞지 않았고 고유명사, 일반 명사도 잘 분간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어순을 새로 구성하지 않았고 아직은 단어를 그 순서대로 나열하는 수준이었다는 평가인데요.
네.
하지만 정형화된 문장이 많은 이런 경제 신문기사 번역에서는 사람처럼 완벽한 문장을 내어놓았답니다. 심사위원장의 최종 평가가 눈에 띕니다. 언어에는 인간의 감성과 감정 등이 녹아있고 또 뉘앙스가 바둑의 수보다 더 많아서 인공지능이 아직 사람의 언어를 정복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사람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말과 글 속에 담긴 감정을 다 번역하는 데 도전한다는 자체가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네, 그런데 이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이번 대결의 공정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 인공지능의 장점인 속도를 제외한 정확도만 평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이 컴퓨터 번역기 수준이 크게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 전문 번역사의 7, 80% 수준에 불과하다. 뭐 이런 부분을 인정하기도 한 건데요. 이 정확성만 평가하면 대결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진보하고 있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이 번역기의 위기감을 느낀 통번역업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번 대결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여한 인공지능 번역기에도 순위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 세계 바둑왕을 이긴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들어냈던 구글 번역기가 1위를 차지했고요.
네.
한국의 인터넷 포털 기업입니다. 네이버의 번역기 타파고가 2위, 그리고 전문 번역업체인 시스트안이 3위로 매겨졌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